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겨울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 김홍전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에 유아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토크가 되겠습니다. 죄책과 죄의 권세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네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는 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결국은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도 여기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책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죄의 법이 남아 있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인데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법이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김이라는 것이 비록 완전하게 죄를 이기는, 죄를 완전하게 마음에서 몰아내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이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남아있는 죄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위해서 탄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이김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완전한 이김을 보면서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김홍전 목사님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에서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차원에서 죄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다시 한번 죄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네 번째 설교를 읽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내용을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초반부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죄에 대하여 특별히 죄책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지나쳐 버린다. 신문의 사회면 같은 데서 불의한 일이 보도될 때 그것을 괴상하고 나쁜 일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머문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와 그리고 가정의 죄와 사회의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둔감해졌는가, 그 이유를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덮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말들을 함부로 한다. 하나님은 빛이라시든지 생명이시라든지 하나님은 의라든지 하는 말은 대단히 빈곤하게 들리는 현실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너무나 큰데도 하나님의 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결핍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결핍과 불의와 부정함도 그냥 용인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까닭에 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경하게 가볍게 다루기가 쉬운 것이다. 여러분, 김홍준 목사님의 이런 지적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강조가 그리고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냥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한 가지 가르침이 편중되게 강조되는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또 죄책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권세로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붙드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죄가 이렇게까지 만연해지고 있지만 이 시대의 죄는 죄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살고 교회 좀 봉사하고 교회를 좀 크게 세우고 이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는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을 만들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미칠 무서운 일들에 대한 뚜렷한 각성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라는 생각 정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다라고 할 때, 그것은 꼭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정말로 온전하게 알고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나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거기에서도 정말 강렬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과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강렬한 심령과 그 아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체질을 갖는 거, 그것이 사실은 진짜 올바른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더 깊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동시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고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면 진짜로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이런 좋은 순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울 때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 힘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되고요. 하지만 그 의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의가 아니고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들어낸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물론 여전히 허물이 있어서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 정말 저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김홍전 목사님이 두 번째 토픽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책,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지고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세 번째 설교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죠. 하지만 이 네 번째 설교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이 죄의 형벌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가려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할 때 김홍전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시되 금생과 내생에서 죄를 벌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있을 형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금생에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그 형벌을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히 연장시켜서 영원한 형벌로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죽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당장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영원한 형벌이라는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형벌의 집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물론 그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자마자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며 마지막에는 불못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 상태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시편 말씀과 같이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심판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였다. 시편 7편 12절 말씀. 활을 당겨 놓은 상태라서 언제 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보면 김홍전 목사님의 이런 설명이 사실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죄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마치 활을 쏘려고 이렇게 화살을 당겨놓은 상태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미 나무 위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그만큼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언제 그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나에게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라도 떨어질 줄 모르는 그것이 현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형벌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두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구름 아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구름 아래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위를 덮고 계시는 그 은혜의 구름 자체를 거두시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영적인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책임과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을 대신 떠안으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죄책에서 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그 영원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친절하고 자상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상한 이런 요청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들어도 싫어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친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돈도 아무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이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되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책임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능력,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지를,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김홍준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토픽은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 죄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죄의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가르쳤다. 그 사람의 육신은 뻔히 살아서 크게 활동하고 굉장한 세력으로 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질로는 참된 의미로는 죽어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가르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실과 그 상태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상태는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그냥 딱 설명을 해버립니다. 죄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는 죽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고 우리의 지성이 죽고 우리의 감정이 죽고 우리의 의지가 죽는 그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결국 죄가 가져오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지성으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뭔가를 여전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의 손발이 여전히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하십니까? 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의 지성이 살아있는 것 같이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근이라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설령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라는 것은 죄의 책임 못지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까짓껏 죄 잠깐 눈 감고 짓고 나서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내가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일단 우리 마음속에 한번 발을 내딛으면 나는 그냥 발가락 몇 개만 들어오게 허락을 했을 뿐인데 사실 발가락 몇 개가 들어온 그 일이 내 마음에 독을 확 퍼치게 해서 결국은 내 마음 전체가 마비되고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그 죽음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 이미 놓여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놓으시고 죄 가운데로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 그냥 평생 거기에서 멸망의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눈먼 멧돼지 같이 제 길로 치달을 경우 때때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죄로 계속 달려가고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까지 자기가 스스로 달래가면서 죄를 짓는 길로 줄다름을 치면 나중에는 정신이 완전히 죄의 사슬에 매인 것 같이 되어서 헤어나려고 해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게 된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사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무서운 사실이 거기 발생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자기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회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를 죄의 권세하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시 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구하지 않고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며칠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만 결국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아, 나만 이렇게 사나? 사람들이 다 약하지? 사람들이 다 부족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고 자기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죄를 정당하게 다루고 해결하고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결국은 그 죄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그냥 죄가 장악해버리는 무서운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죄의 권세를 얕잡아보고 내가 좀 결심하고 내가 좀 노력해보고 내가 좀 바꿔보면 잘 되겠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어서 자꾸 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역시 죄의 권세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나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의지하는 까닭에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해도 안 된다, 아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마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두 가지 그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성경에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그것을 내가 성경에서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의 그 능력이 나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라. 이것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풀려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풀려남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풀려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여러 번 정말 주먹을 불끈지고 죄를 이겨보리라 결심을 한다 한들 근본적인 풀림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진실하게 믿고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믿음으로 의지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또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루어진 또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죄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노임받는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서도 나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늘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나의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온전하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가 여전히 자기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를 이겼고 이길 수 있고 완전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여러분 안에 정말 꽉 차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내용이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불릴 듯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이김을 따라 실제로 죄를 더 많이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실제로 거룩한 삶에서 진보를 이루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죄의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가여운 인생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악한 세상에 정말 드러내고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정말로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의 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최고의 거룩이 있고 거기에 최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어떤 교회의 절기 때에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이라는 날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믿고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책과 죄의 권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배우고 그 분명한 배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마음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요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김홍전 목사님의 이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며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알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능력으로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강의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설교를 들고 북토크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날씨가 불안정하고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운데 강건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